지난주에 제가 어느 면에서는 뜬금없이 크리스찬의 죽음과 그 다음에 한국의 장례 문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고 복잡한 이런 그 장례 문화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이런 그 현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본질이 뭔가 또 우리가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갈 때 그 조문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또 영상을 올리고 났더니 뜨거운 반응을 보여요.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참 궁금증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된다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렸던 그 소망과 위로의 말씀 뭐 이거 그것 좀 구매할 수 없겠냐 그러고 뭐 교회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제가 다 보내드리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결혼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나이도 들었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크리스찬의 결혼과 비성경적인 결혼 문화 타파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결혼 또 크리스찬의 결혼 한국의 결혼 뭐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결혼이 무언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83년에 결혼했어요. 그게 지금 결혼한 지 43년이 됐고 아이들 다 출가를 해서 세 딸이 다 결혼했고 지금 손자 손녀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수십상 되는 그러한 그 젊은이들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결혼식 하는 그 장소도 엄청 비싼 그런 호텔 결혼식장도 가보고 큰 웨딩홀도 가보고 작은 예배당도 보고 또 야외에서 하는 것도 보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장소에서 여러 형태의 그런 결혼식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봤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본 그런 결혼식들 또 제가 치른 결혼식들 이런 걸 떠올리면서 오늘은 어떤 분들 생각하기엔 조금 좀 불편한 그런 좀 이야기가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는 절대 뭐 누구를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뭘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 또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엄청 비싼 그런 호텔에서 결혼을 했거나 또 자녀를 화려한 예식장에서 결혼시킨 이런 분들 뭐 이런 게 다 틀렸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또 앞으로 그런 데서 결혼할 사람들도 있고 결혼한 분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게 핵심이 전혀 아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이 뭐냐. 결혼의 본질. 결혼식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구나 다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인데 사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오해를 하면서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주제가 또 사실은 결혼이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이 전국 평균 2천만 원을 넘고 서울 강남에서는 3,400만 원을 넘고 여기에다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혼수까지 합치면 평균이 6천만 원이 넘는다. 또 결혼 예식장 잡기가 요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년 전부터 뭐 잡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쏟으면서도 실제 문제가 뭐냐? 결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냥 오랫동안 결혼식장 잡으러 다니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해서 이거를 결혼으로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너무 많지 않은가. 결혼식장을 정하는 데는 몇 년을 고민하면서 결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는 몇 시간도, 몇 시간이 뭐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면 결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또 대다수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현실이다. 사실 어제 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례를 쓰고 왔어요. 근데 그 주례를 썼는데 오늘 그 당사자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러니까 듣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어제 뭐 결혼한 분들 뭐 그 전주에 결혼한 분들 이게 뭐 잘못 이런 얘기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오늘은 결혼의 본질이 무언가를 한번 제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목사로서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뭐냐 도대체. 결혼의 본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는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혼에 임해야 되는가. 제가 얘기했죠. 결혼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게 결혼이다.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자, 먼저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창세기 2장이 이제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특히 예수님 믿지 않고 이런 분들이 그냥 결혼은 인간이 만든 그런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주례를 서시고 직접 만드신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고 2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이렇게 빠지게 이제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아담에게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자, 그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화려한 장소도 없고 많은 축하객도 없고 무슨 값비싼 예복도 없고 거기엔 딱 세 명만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최초로 신부를 남편에게 데려온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결혼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된다. 둘이 떨어져 있거든요. 제 아내가 저기 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심지어 제 아내가 미국에 있어도 둘이 한 육체라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 이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부부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담이 정의를 내립니다. 2장 23절에 하나님이 신부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걸 제가 참 실감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좀 우리 자매님들 옆에 계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보시고 우리 홍형제님 좀 보시라고 여기 자매님을 좀 보시고 내 뼈 중에 뼈고 예,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거를 평생 놓치고 살아요. 저도 평생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부다. 예, 그게 부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예식, 최초의 그 결혼 예식 여기에는 두 가지 진리가 이제 따라 나옵니다. 첫째는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의 결합이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자녀를 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1차적인 그런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와서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율법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창조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냐. 예수님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결혼의 의미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결혼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또 뭐가 있냐.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하고 여자 여러, 또 요새는 반대가 있더라고. 여자 하나인데 또 남자가 여럿이고. 이런 거 폴리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와 같은 규칙이 아니다. 구약시대에 일부 다처제를 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했는데 모세의 이야기처럼,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이 강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지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혼이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그냥 1차원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게 결혼,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저 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버즈 아이 뷰라고 그러죠. 조감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조감. 저 위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결혼하는 걸 이제 주례를 쓰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저 위에서 뭘 생각하라고 결혼하라 그랬을까? 우린 단순하게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걸 생각하는데 결혼은 그 자체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 에베소 5장 22절 가서 보시면 남편들아 25절에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거 여기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 전에 저 위에서 계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거를 계획하시면서 그거를 실증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건 큰 신비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큰 신비.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커다란 신비인데,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앞에 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결혼이 엄청난 미스테리다. 실제 하나님이 저 위에서 처음에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이 땅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표지판. 여러분 표지판 알잖아요. 일리 가면 무슨 동이고 일리 가면 무슨 빌딩이 있다고 세우는 게 표지판이잖아요. 그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현수하고 그 다음에 진솔이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게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아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지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표지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시작부터 그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간 지난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 만들자마자 창조의 시작부터 그 표지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하면 그러면 그 표지판을 보고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연합이 되는 그 일, 그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단지 인류 역사의 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예수님의 신부 교회, 이거를 염두에 두고 결혼이라고 하는 틀을 표지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되게 안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결혼이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결혼이라는 건 그 주례를 쓰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하고 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그 사랑, 이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틀을 주신 거다. 결혼이라고 하는 틀.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혼을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물론 맞는 거예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 이런 거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더 큰 의미는 그거는 큰 신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그와 같은 그 일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결혼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제가 보기에 저도 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둔하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심오한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이 단지 두 사람의 행복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한 그런 장치라면 결혼식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결혼을 거룩한 표지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결혼을 좀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또 하나님이 사람이 결혼해야 되냐. 그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꼭 줄에 쓸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거기 가서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이 뭐 혼자 사는 그런 그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은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같이 살아야 위험을 줄이고 위험에 맞닥뜨려서 그래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제가 요즘 많이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동료가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런 훈계와 함께 엄살을 부리지 말라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픈데도 전혀 봐주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렇게 세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선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위험을 잘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한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엄청난 그런 그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제 옆에 있는 지도 교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아이고 너무 갈등이 심해갖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제 처가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듣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하고 그제 옆방에 있는 저보다 한 15살 많으신 교수님이신데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 박사 그게 결혼이야 그게.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더니 결국 가서 해결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둘이 싸우고 둘이 갈등하고 너 왜 이랬냐 이거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문제가 생기면은 둘이 아웅다웅만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을 서로가 이렇게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해결책이 생기는 거를 본인의 삶에서 보게 됐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게 정말 참 좋은 그런 그 은사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와서 많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안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겹줄이라는 거예요. 세겹줄. 둘이 계속 서로 비난하고 해봐야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고 서로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싸워야죠. 물론 둘이 서로 그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맨 끝에 해결책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결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솔직한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짝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짝 찾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4장을 제가 이번에 어제 설교하려고 준비해보니까 창세기 24장이 67절이에요 여러분. 짝 찾는 이야기가. 그래갖고 제가 챗GPT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 어떤 장이냐. 그랬더니 창세기 24장이 제일 길다 그러더라고. 그걸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을 찾는 그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24장이 67절로 창세기에서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길다는 건, 두 번째로 거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지금 그 종을 보내니까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선 가서 결국은 그 리브가를 이제 찾아가고 데려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한테 낙타에게도 먹을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할 때 낙타에게도 물도 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런 여자로 알고 제가 하겠다. 이 모든 일이 다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24장 50절 가서 보니까 라반과 그 다음에 부두엘이 이제 나오는데, 가만히 모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결혼을 허락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아, 그런데 이 종이 뭐라 그래요? 내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를 데리고는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야지, 여기 하루 이틀도 더 있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리브가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내일 떠나겠다 그러잖아요. 내일 떠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나이차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20살인가 차이가 나거든요, 저 이삭하고 리브가가. 이렇게 해갖고 결국 맨 끝에 가서 이삭을 만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짝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근데 지금은 결혼 정보회사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 결혼 정보회사, 그래서 학력, 자산, 직업, 외모 이런 걸 등급을 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짝을 찾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마찬가지다. 제가 조건을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기도와 충분한 그런 연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된다. 순전히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그 조건을 가지고 이거 맞으면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얕은 생각을 갖는 거, 이거는 결혼을 망치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종도 사실 조건을 봤어요. 리브가한테 마실 물 달라 그랬죠. 아, 그랬던 다음에 아, 이번에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줄까 안 줄까, 그거 주면은 이 사람이다, 그 조건을 다 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살핀 거예요. 정말 이 여자가 인간적으로 참 정이 많고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인가, 짐승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가, 이 조건을 따졌잖아요. 그게 성품을 본 거잖아요, 성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건을 따지지 말라. 조건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전부가 되고 그 조건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 그게 온전한 결혼이 되기가 어렵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매칭 문화를 보면 만남 자체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뭐 학력, 직업, 연봉, 자산, 외모, 그래서 이 등급이 일단 맞아야 그 다음에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냥 인터넷에 가서 스펙 집어넣고 그리고 맞는 사람 나오면 그러면 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짝 지어놓으신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도 보고 나하고 맞아야 되니까 성품도 보고 이런 모든 걸 하되,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사유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조건 찾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을 살피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이제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 결혼의 재정, 의미, 능력 이런 거 출발점을 이제 다 봤는데 제가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안 해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약하는 거예요. 주례가 아닙니다. 축가가 아니에요. 뭐 안내자가 무슨 멘트하고 시를 읽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려한 입장도 아니고 사진 촬영도 아니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입으로 서약을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 나 김진솔은 그대 김현수를 아내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진실한 남편 또는 진실한 아내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게 줄에서 없어도 이것만 했으면 그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 서약문 안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모든 신학이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서약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의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죠? 아플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내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당신만을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거다. 이게 결혼의 핵심이에요. 결혼의 핵심. 많은 젊은이들이 저도 옛날엔 그걸 잘 몰랐는데 사랑하면 결혼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의 본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본질이다. 사랑하는 그 감정은 특히 젊을 때 뭐 예쁘고 뭐 그렇다고 그러고 그거는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사라져요. 뭐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이 유지가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없이 결혼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결혼식장 가보세요. 서약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없이 결혼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안정장치는 사랑하는 감정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계속 지속이 안 됩니다.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안 돼요. 근데 뭐는 있어야 되냐? 서약. 내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결혼을 지키겠다고 한 거. 그렇죠? 이 서약은 유효하고 이 서약의 무게가 중하면 중할수록 결혼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서약했나? 그 서약의 무게가 결혼을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금방 결혼하고 그 다음 날도 이혼을 하더라고. 예, 그게 사랑이 사라졌다고. 여러분, 감정은 사라지기 쉬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게 결혼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이 서약의 언어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데 현시대 젊은이들의 결혼에서는 이 서약 자체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한국의 결혼 문화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서약이 없어요. 결혼의 서약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뭐 결혼식 착장 찾고 뭐 이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신랑 신부 입장, 양가 인사, 축가, 사진 촬영 이런 거 다 있는데 없어요. 심지어 주례도 없고 뭐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거를 지금 결혼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 33절 7절까지 서약과 말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서약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없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에서도 결혼 서약이 없으니 이게 무슨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혼 예식하러 가서 그 결혼식장에 가서 이 서약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 그 안내하는 그 뭐 여자들도 있고 있잖아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본다고. 아, 이런 걸 왜 하냐고. 이런 거를. 이런 거 하도 안 하니까. 근데 저는 뭐라 그래? 이게 결혼이다, 이게. 축사는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이게 결혼이다. 두 번째. 결혼식장에 이제 가면은 제가 참 당황하는 게 있습니다. 주례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서 있기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정해줘요. 5분 해야 돼, 5분. 5분 해야 된다고 딱 그렇게 시간을 딱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다 조금 길어지면 쪽지가 올라와요. 너무 길어갖고. 여러분, 이게 결혼의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날. 결혼 그날 서약도 해야 되지. 서약하고 성원 선포하는 데도 5분이 걸리잖아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럼 뭐 간단하게 뭐, 예? 이렇게 축사하고 그래도 5분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분. 그래서 길게는 안 합니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주례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그거는 그냥 전혀 필요 없고 사진 찍고 그냥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게 그게 결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가벼운 경솔한 형태의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느끼는 것은 또 뭐가 있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입장하고 퇴장할 때 그 음악이 엄청 세속적이에요. 결혼식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아닌가를 좀 따지고선 그러선 이 입장하는 것도 그렇고 퇴장하는 것도 그렇게 음악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 OST, 팝송, 뭐 댄스곡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좋아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건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도 오고 다 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결혼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음악이 들어올 때 나갈 때도 있고 축가도 하는데 교인들도 와서 축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를 거기서 부르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고 끝나고도 제가 그냥 혼잣말로만 합니다. 아이고 교회를 헛다녔나 보구나. 이런 믿음이 좋다고 그냥 그렇게는 하는데 그날 와서 축가 부르는 거 보니까 아이고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날 그 축가를 그 부르는 것도 신랑 신부가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정말 결혼식의 의미가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냥 제가 목사로서 이제 그만둘 때가 된 사람이니까 그냥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있는 말을. 이게 올바른 게 아닐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실을 위한 그런 결혼식은 우리가 좀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호텔 식대가 좀 잘 모르는데 1인당 12만 원, 18만 원, 일반 웨딩홀에 두 배가 넘는데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서 결혼식을 했느냐가 그게 사회적인 지위를 증명을 하는 수단이 된다. 예. 근데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결혼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결혼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저도 회개합니다. 결혼을 공부를 안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대학 입시다 뭐 직장 가야 되기 위해서 뭐 입사 시험을 치러야 된다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면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근데 예, 결혼식 뭐 날짜 정하고 하여튼 뭐 식장 정하는 데는 1년씩 뭐 이렇게 다 쓰는데 결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을 위해서 썼으니까 크리스찬의 결혼과 가정, 어제 결혼한 우리 진솔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수도 뭐 읽었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8가지 이렇게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이거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더보기 링크하고 고정 댓글에 이 책을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결혼이 뭐고 가정이 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고 가정을 주셨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부가 좀 가서 크리스찬의 결혼과 가정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꼭 예배당에서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해야만 된다 이런 규칙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예배당이 되든 호텔이 되든 뭐 주례가 목사가 되든 뭐 어떤 은사가 되든 이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결혼식장 정하는 데 드리는 시간과 정성만큼 결혼 서약의 그 의미, 그거를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날 하는 음악이라든지 사진, 식사 메뉴 이런 거 고민하는 그 시간만큼 결혼이 무엇인가를 배우는데도 시간을 좀 드려야 된다.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앞으로 또 결혼할 청년들은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소와 형식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서약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다. 또 결혼을 배우는 일은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거다. 서약과 결혼을 배우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하고 그리고 결혼에 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결혼 문화를 조금 건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본질을 잘 지키는 결혼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굳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해야 되나? 이건 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목사의 주례로 드리는 한번 결혼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신랑 신부가 들어서서 걸어오는 이 교회 예배당 그 앞에 이 쓰는 이 강단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자리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조명, 뭐 드라이아이스 뭐 이런 거 없어도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서고 그 밑에서 서약하는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어느 면에서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이 강단을 내려가면서 예배당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선 어떤 경건함이 넘쳐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연출하는 이와 같은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다. 왜 이런 거를 무시하느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주례 없는 사람 결혼식도 많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 목사의 주례를 받는 것도 그것도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거를 증인이 되고 이 주례를 한다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저한테 와서 결혼 부탁하면 내가 주례를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꼭 해야 된다 앞으로 지난번까지 안 한 게 다 잘못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번 좀 깊이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예식장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여기는 거룩한 장소예요.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서 조촐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성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는 거 이게 어느 면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로서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꼭 그렇게 크게 결혼을 해야 되냐. 수백 명 불러야지만 결혼이 그게 좋은 결혼이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작은 결혼을 하면 그건 좀 좋지 않은 그런 결혼이냐. 사람이 적다는 것이 결코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사람이 모일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그 부부를 다 아는 사람이고 그 부부에게 진심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적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서 큰 데서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많은 의미를 줬던 우리 가족들 정말 필요한 그런 그 몇 사람들 그 몇 사람들하고 같이 조용한 데서 정말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결혼이 훨씬 좋은 결혼이든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예를 들게요. 저도 결혼식을 예배당에서 했어요. 예배 다 끝나고 미국에서 오후 3시, 3시 반에 예배 끝나고 거기 교인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10만 원짜리 반지 하나 주고 서로 그러고서는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큰아이도 교회에서 그냥 조촐하게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셋째 아이가 먼저 결혼했는데 그 아이는 작은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하고 그다음 그쪽 사돈하고 그래서 조그만 이런 홀 빌려갖고 그래서 조그맣게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그냥 밥 먹고 그렇게 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둘째 딸이 결혼했는데 그것도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같이 근처에 있는 식당 있는 그런 거 야외에 가서 그냥 그렇게 조촐하게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다 잘 살아요. 뭐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공과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실용적이지 않고 그냥 뭐 뭐가 많이 끼고 이런 거는 그게 좀 어울리지 않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단순한 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복잡한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번쩍번쩍번쩍대고 드라이 아이스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는 그게 아름다운 건가? 몇 명 가족이 모이지만 정말 정말 서로를 축하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끼리 포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함과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큰 결혼식장 한다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오라 그러면 제가 가서 주례도 다 쓰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반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냐? 외적인 이런 번쩍번쩍 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적인 데서 나오는 거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아내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결혼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자, 읽어볼게요. 너희는 머리를 땋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다. 저는 이게 결혼 예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걸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빨리 결혼해라. 네. 지금처럼 결혼하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전세 얻어야지 뭐 얻어야지 뭐 하고 그러면 지금 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도 다 주고 다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애기 낳으면 다 키울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면 빨리 가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자꾸 늦추고 늦추고 해서 마흔다섯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을 웨이스트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27, 28 이렇게 되면 남자들, 여자들은 25 이렇게 되면 빨리 호감이 가고 성품이 좋은 굿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신앙인을 빨리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약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를 나이가 든 이런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